데이브 메쇼선 박사, 신약 문화, 강의 1, 과정 소개. 매추슨, 데이브 메쇼선, 및 테드 힐데브란트, 테드 힐더브랜트. 데이비드 메쇼선 박사의 신약 역사와 문학입니다. 1강, 강좌 소개. 데이비드 매추슨 박사. 좋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이 수업에 대해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하고 강의 계획서와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정보와 해당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곳. 하지만 먼저 기도로 시작하고 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 신약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말씀과 계시를 연구할 수 있는 기회와 특권과 책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수업의 결과로 우리가 이 수업을 다른 방식으로 보고 다른 질문을 하도록 도전받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인생과 여기 대학에서 추구하는 다른 학문과 그것을 연관시키는 데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아버지, 우리가 이 자료를 공부하는 동안 인내와 인내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주님, 이번 학기를 잘 이겨내고 신약 성서와 그것을 이해하고 읽고 적용하는 데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아요. 신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첫 번째 일은 이 수업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우리가 신약 성서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 매우 일반적으로 이야기한 다음 구체적인 책임과 요구사항 및 강의 계획서와 같은 정보를 찾을 수 있고, 이 과정과 함께 제공되는 노트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신약 성경을 다루고자 하는 방식은 여기까지 걸어가면서 이와 같은 설문조사 과정이 종종 다루어지는 방식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신약 성서는 구약 성서에 비해 훨씬 더 쉬운 작업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서는 역사적으로나 문학적으로나 오랜 기간에 걸쳐 훨씬 더 많은 글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은 더욱 축약되어 있으며 매우 짧은 기간, 적어도 그것이 기록된 시기와 그것이 언급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해보면 영어 번역본으로 된 영어 성경을 훑어보기만 하면 곧 신약이 구약보다 훨씬 짧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 작업은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쉽습니다. 그러나 설문조사 수업을 다룰 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 신약 성경 전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살펴보고 그 책의 주요 저자, 그것이 기록된 시기, 주요 내용 등을 소개하기 위해 매우 일반적이고 모든 책을 빠르게 다룰 수 있습니다. 배경과 주요 주제를 파악하고 그런 식으로 책을 살펴보세요. 그리고 제가 말했듯이 그렇게 하면 모든 책에 대해 뭔가를 얻을 수 있고 모든 책에 대한 소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일부 책의 특정 텍스트나 특정 문제 또는 해석 문제에 대해 실제로 소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꽤 빨리 통과합니다. 저울의 반대편에 있는 다른 선택은 아마도 더 일반적일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마태복음부터 시작하여 신약 성경을 얼마나 멀리까지 읽어나가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와 같은 신약 성서 개관 과정을 가르치는 동안 사도행전을 한 번도 읽은 적이 없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의 4분의 1이나 5분의 1 정도를 접하고 다른 어떤 것도 노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두 가지를 결합하여 대부분의 경우 설문조사 과정이므로 범위를 넓히고 책을 빠르게 읽어나가도록 선택했습니다. 나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책을 어느 정도 다룰 생각이지만 때로는 빠르게 진행할 수도 있고 특정 책에서는 속도를 늦추고 문제가 있는 텍스트나 구절을 더 자세히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이나 책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구절 등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비행기를 타고 신약성서의 전체 풍경을 보는 것과 비슷할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땅 가까이로 잠수하여 우리가 보기 전에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올라가. 따라서 우리는 두세 개의 장점을 결합하여 최소한 무언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책에 대한 소개를 제공하여 각 책의 내용과 신약성서에서 하는 일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문제가 있거나 이해하기에 흥미롭거나 중요한 일부 텍스트의 맛을 보여줍니다. 제가 자주, 보통 이 수업을 할 때마다 가장 큰 불만은 아마도 많은 불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불만은 신약성경 본문을 충분히 자세히 다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부 구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불만이라면 대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학 전공이 되어 특정 책에 초점을 맞추노라는 모든 수업을 들을 수 있지만 그것이 이 수업의 목적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가 책을 해석하는 방법과 책에 접근하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 위해 때때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문에 대한 자세한 연구를 찾고 있다면 선택 과목 중 일부를 성경적 공부하거나 이중 전공하거나 부전공으로 추가하거나 성경 연구 전공이 되십시오. 왜냐하면 그곳에서 신약과 구약의 특정 성경 본문을 우리가 허용하거나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자세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수업. 다시 말하지만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에는 부족하지만 대신에 저는 다시 여러분에게 신약성서의 모든 것에서 뭔가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갈 곳은 대략 그 정도입니다. 우리가 각 책을 통해 작업할 때 초점은 신약성서의 문서와 이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구약성서와 유사하게 그것들을 역사적 문서의 조합으로 이해하는 것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즉, 우리는 어떤 성경작가도 책을 쓰기 위해 그냥 앉아서 글을 쓰기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1세기의 교회에서 일어났던 다소 구체적인 문제들을 다루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앉아서 갈라디아서와 같은 책을 썼을 때 그는 그냥 앉아서 영감을 받은 것이 아니라 2000년 후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갈라디아서라고 부르는 이 책을 읽어야 했기 때문에 앉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속상하게 하고 심지어 화나게 만드는 매우 구체적인 문제를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한 반응으로 1세기에 누군가와 대화할 수 없을 때 자리에 앉아 매우 일반적인 글쓰기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차선책은 편지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신약성경을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저자가 알고 있는 매우 구체적인 필요, 문제 및 상황에 대해 특정한 역사적 맥락에서 작성된 살아있고 숨쉬는 문서이며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글을 씁니다. 신약성서의 어떤 책도 바울이 성만찬에 대해 생각하는 모든 것을 알려주는 신학교과서에 가깝지 않습니다. 바울이 영적인 은사에 대해 생각하는 모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는 모든 것과 성령에 대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 대신 다시 한번 바울은 신학적 사상과 생각을 쓰고 있지만 매우 구체적인 상황과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 중 하나는 신약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이 우리의 주요 초점이 될 것입니다. 사실 신약성서를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서 보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1세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편지들을 읽는 것은 어땠습니까? 애초에 왜 생산되었는가? 다시 말하면 마태는 왜 복음서를 썼고 마가는 왜 복음서를 썼습니까? 왜 누가는 세 번째 편지를 썼고 그 다음에는 네 번째 편지인 요한을 썼습니까? 신약 성경에 모두 그리스도의 삶을 증거하는 네 가지 다른 복음이 있다는 것은 무슨 일입니까? 글쎄요, 네 사람 모두 매우 특정한 상황을 위해 글을 쓰고 있었고 글을 쓰는 방식에서 뭔가 다른 것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수업이 끝나면 여러분은 신약 성서와 문서가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매우 특정한 환경에서 생산된 살아 숨쉬는 문서라는 느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종류의 환경을 추적하고 여러분을 위해 그것을 구성하고 1세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왜 이러한 환경이 발생했는지 함께 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나의 임무가 될 것입니다. 책이 쓰여졌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대한 언급 중 일부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리가 신약 성서에 들어가기 전에 더 넓은 맥락에서 신약을 적용하는 것이 어떻게 변화를 가져오는지 보여주기 위해 살펴볼 첫 번째 본문 중 하나는 크리스마스 이야기입니다. 대개의 경우, 크리스마스 이야기. 우리가 그린 그림이나 개념적 틀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개념은 아마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우리의 현대 전통과 크리스마스에 관한 일부 이야기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얻었을 것입니다. 1세기의 역사적 맥락으로 볼 때, 그래서 그것은 신약 성경을 역사적 인물들이 다른 역사적 인물들에게 쓴 특정 문제에 대응하여 특정 환경에서 생산된 역사적 문서로 보고 그런 관점에서 신약 성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신약 성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항상 성경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온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문서가 어떻게 지속적인 타당성을 갖고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이 책들은 어떻게 오늘날에도 여전히 성경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능하고 있습니까? 따라서 우리의 주된 임무이자 중점은 이러한 문서의 역사적 배경을 구성하고 역사성과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역사적 문서가 여전히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우리가 인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대로? 그것들은 어떻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능합니까?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역사적 문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역사적 배경을 보고 거기까지만 짚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신학적인 문서이기도 하기 때문에 교회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성경의 말씀이라고 항상 믿어왔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말합니까? 역사적으로 뿌리를 둔 이 본문들이 담고 있는 지속적인 신학적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이 수업이 진행되는 곳입니다. 특정 요구사항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질문이 있으신가요? 또 하나는 이 정도 규모와 성격의 수업이지만 설문조사 수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강의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바라건대, 이건 아니죠. 여러분은 와서 한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듣지 않을 것입니다. 질문을 환영합니다. 나는 나에게 동의하지 않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을 환영하며 때로는 당신이 읽은 내용이나 텍스트에 대해 또는 내가 말한 것 또는 텍스트의 특정, 때로는 특정 문제에 대해 질문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바라건대 이것은 단지 제가 여기 서서 한 시간 동안 여러분에게 신약 성서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지금까지 일반적인 질문이 있으신가요? 좋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두 번째는 구체적인 요구사항입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당연히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할 교과서와 성경 외에 이 수업에 필요한 두 가지 중요한 문서인 강의 계획서와 공책인 신약성서가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강의와 토론을 할 때 사용할 노트입니다. 둘 다 블랙보드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강의 계획서는 이미 거기에 있습니다. 메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약간의 조정 작업을 하고 있지만 월요일 수업 기간 전에 이 수업의 블랙보드 사이트 콘텐츠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그러니 일요일 밤에 언젠가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일요일 밤, 적어도 월요일 이 수업 전에는 칠판을 확인하여 이 수업에 대한 노트를 다운로드하세요. 메모는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이 제가 강의 토론에서 따를 것입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할 시험도 노트북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것은 칠판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의 계획서에 대해 조금 이야기할 테니 참고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실제로 다운로드하여 읽을 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블랙보드에 가서 강의 계획서를 살펴보세요. 그리고 또, 노트와 노트는 월요일 수업 전에 올라올 예정입니다. 이제, 수업에 가장 먼저 가져와야 할 것은 당연히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신약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좋아하는 번역본이 신약 성경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나는 일반적으로 나이비나 새로운 개정 표준 버전을 따르지만 실제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본문을 많이 읽지는 않을 것이지만 여러분이 신약 성서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어를 읽으면 그리스어 신약 성경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괜찮아. 그러나 신약 성경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것을 가져오십시오. 우리는 수업 토론과 신약 성경의 다른 책들을 토론할 때 그것을 참고하고 활용할 것입니다. 또 다른 점은 읽기 자료에 관한 한 이 수업에는 세 가지 기본 교과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요 교과서와 같은 주요 교과서는 신약성서 소개입니다. 제가 이 교과서를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처음에는 이번 학기에 교과서를 바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을 집어 들었을 때 제가 신약의 각 책을 다루는 방식과 아주 밀접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책이 집필된 배경과 이유에 대해 논의한 다음 각 책의 지배적인 주제와 사상 및 움직임을 다룬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우리의 기본 교과서가 될 것입니다. 강의 계획서의 소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매주 꼭 읽어야 할 내용을 나열해 놓았습니다. 소개가 주요 교과서가 될 것이며 그날 논의한 내용에 해당하는 장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교과서 읽기도 꾸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매 학기마다 이 질문을 받습니다. 우리가 수업에 있는 위치에 관계없이 강의 계획서에 있는 교과서를 계속 읽으십시오. 우리가 조금 뒤처진다면 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어디에 있든 강의 계획서를 따라가세요. 일반적으로 나는 뒤처져도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따라잡는 데 능숙하지만 교과서를 계속 따라갑니다. 강의 계획서와 함께 이 교과서에는 또 다른 유용한 차트와 책의 중요한 특징을 요약하는 것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실제로 신약성서의 책들에 따라 배열된 여러분의 주된 교과서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읽어보라고 할 책이 두 권 더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신약성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는 일은 신약성서에 대한 개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신약성경을 읽고 적용하는 방법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일련의 장 또는 서너 장으로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주요 장은 신약이 역사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신약이 대체로 허구인지, 신약 성경 작가들이 신학과 그리스도에 대해 믿었던 것에 관심이 없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사건의 역사성에 전혀? 그래서 질문은 켄,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읽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신학을 읽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신약 성서의 문서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신약 성서의 어느 책도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역사를 기록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없기 때문에 이에 관해 제기해야 할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의도가 정당하고 그것을 쓴 사람의 관점에 따라 채색된 역사책을 집어들면 그것은 주로 역사적 사건을 어떤 틀에서 연관시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문서는 기본적으로 역사책 유형의 접근 방식을 구성하도록 의도되지 않았습니다. 신학이지만 신학을 저작하는 데 있어서 신약 성서는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신뢰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질문은 이에 관한 것입니다. 이 책이 제기하는 또 다른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기독교가 예수 자신에게로 돌아가는가? 신약 성경을 둘러싼 여전히 상당히 흔한 주요 개념 중 하나는 우리가 기독교라고 부르는 것, 그리스도교와 교회에 대해 믿는 것 등이 이 책을 쓴 사도 바울에게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등의 대부분.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교회를 상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기독교라고 알고 있는 것을 결코 상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훨씬 나중에 나온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는 신약 성서에 두세 개 이상의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라고 알고 있는 바울은 그중 하나일 뿐입니다. 두 번째 장은 우리가 기독교라고 알고 있는 것이 나중에 나온 바울의 발명품인지, 아니면 실제로 예수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 친히 준비하신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장, 마지막 장은 신약 성경을 어떻게 적용하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말했듯이 신약 성서는 신학적 신념의 목록이 아닙니다. 그게 있었다면 훨씬 쉬웠을 거예요. 그 대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말했듯이 매우 역사적, 문화적 조건을 지닌 본문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2000년 후, 매우 다른 문화에서 살고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는 고대 텍스트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오늘날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적용합니까?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구약 성경도 가져오는데 신약 성서와 관련하여 구약 성경의 율법을 읽을 때 그 율법 중 일부를 어떻게 적용합니까?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서 두 종류의 천으로 꿰매어진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는 율법을 읽었을 때 세상에서 그것을 어떻게 적용합니까? 나는 그것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나에게 할 말이 있습니까? 아니면 구약의 율법의 집 지붕 주위에 난간이나 울타리를 세우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떻게 적용합니까? 아니면 더 이상 동물 희생을 바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우리 중 일부는 예배할 때 모자나 그런 일반적인 것 외에 숄이나 모자, 머리 덮개를 착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나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여자들에게 머리 덮개를 쓰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그래서 마지막 장에서는 우리가 신약 성서를 적용하는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매우 조건이 맞춰져 있고 우리와는 매우 다른 환경, 문화, 역사적 환경에서 생산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이다. 그럼 어떻게 적용하나요? 어떻게 읽나요? 마지막 장은 이에 대한 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당신에게 요청한 마지막 교과서는 버가모의 잃어버린 편지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아마도 제가 이 수업을 처음 가르쳤을 때부터 지금까지 필요한 유일한 책일 것이며 대개 학생들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책입니다. 브루스 롱네커, 브루스 롱어네커, 에 버가모의 잃어버린 편지. 이 책은 이름 자체가 좀 오래된 것 같지만 아시다시피 이 책은 완전히 허구입니다. 비록 실제 사건과 실제 장소, 이름, 실제 인물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제가 아는 한 주요 인물은 완전히 허구입니다. 그러나 로마 황제 중 일부인 누가, 마테, 도미타누스와 같은 실제 인물에 대한 언급을 볼 수 있습니다. 1세기의 실제 장소, 실제 사건, 실제 관습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엇인지, 이것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뭐랄까, 브루스 롱네커가 직접 쓴 가상의 편지 모음집이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는 그것은 단순히 허구의 두세 사람 사이의 허구적인 편지 형식의 대화나 서신입니다. 그중 하나는 실제로 그중 하나는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이고 사도행전은 그중 하나입니다. 숫자이지만 여기에 있는 편지는 허구입니다. 루크가 실제로 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롱어네커가 하고 있는 일은 중요한 역사적, 문화적 정보를 여러분과 연관시킬 수 있는 흥미롭고 설득력 있는 방법을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로마 통치가 지배하는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리고 이교 종교와 이교 종교 관습 등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여러분은 이것이 매우 매력적이고 흥미로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는 전적으로 허구이지만 실제 사건과 실제 문화적 상황, 실제 문화적, 지리적, 역사적 참고자료, 종교적 신념과 체계의 묘사, 체육 행사 등을 전달하고 관련시키는 내용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연구 및 카테고리. 그래서 이 책은 다른 종류의 책일 뿐입니다. 학문적으로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허구이지만 신약성서의 가장 중요한 문화적, 역사적, 종교적 요소를 소개하는 매우 흥미롭고 유용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 가끔 이야기하겠지만 이것은 여러분이 읽을 세 번째 교과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강의 계획서에서 매주 읽기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주 읽기 마감일은 해당 주의 1교시 첫날, 즉 보통 월요일입니다. 하지만 휴일이나 눈 오는 날 등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가 만나는 다음 날이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월요일은 교과서 읽기 마감일이며 강의 계획서의 강좌 일정에서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로 교과서 읽기입니다. 다른 독서에서는 신약성경을 가져오라는 언급으로 돌아갑니다. 또한 신약성서를 읽어야 하며 강의 계획서에서도 일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음 주, 두 번째 주에 시작하게 됩니다. 이번이 첫 번째 주이므로 오늘 읽을 내용이 있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둘째 주에는 마태복음이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같은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요라는 책을 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코스강의 계획서에서 실제 신약성서인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는 신약성서 읽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책들이 우리가 매주 다루는 내용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보다 조금 뒤처질 수도 있지만 괜찮습니다. 미리 읽어보시고 수업 시간에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자료를 읽어보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부터 여러분은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이번 학기의 주들을 기준으로 하여 매주를 따라가면서 교과서와 함께 그 주에 필요한 신약성서 책들을 읽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신약성서와 교과서에서 읽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이 책뿐만 아니라 세 가지 교과서 모두를 읽는 데 도움이 되는 두 번째 사항은 교과서 읽기에 대해 예고되지 않은 퀴즈 또는 팝업 퀴즈가 6개 있다는 것입니다. 이 퀴즈는 당신을 실망시키거나 당황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최대한 여러분이 다 읽었다면 이 퀴즈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지 당신이 자료를 읽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45페이지의 차트에 대한 소개에서 차트의 오른쪽 모서리에 저자가 어떤 단어를 썼는지 같은 것을 묻지 않을 것입니다. 또는 페이지 하단에 각 주에 있던 내용이나 세 번째 단락의 다섯 번째 줄에 있던 내용입니다. 폭넓게 질문하겠습니다. 즉, 작가가 어떤 것에 시간을 할애하거나 어떤 것을 강조하는 것 같을 때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읽기 자료에는 예고 없이 학기 내내 6개의 퀴즈가 산재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퀴즈는 월요일에 진행됩니다. 가끔 수요일까지 기다릴 수도 있지만 금요일에는 주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월요일이나 수요일에 읽은 내용에 대해 퀴즈를 풀면 금요일에도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맑아지면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보통 월요일이 되겠지만 가끔 수요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까지 다 읽으시더라도 제가 검토해서 수요일 전에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하지만 금요일에는 퀴즈를 내지 않을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월요일까지 모든 자료를 읽었다면 당신이 나와 같다면 일반적으로 그때쯤에는 그 자료를 잊어버렸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이 수업은 아닙니다. 그 자료를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건 너무 가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럼 6개의 미공개 퀴즈가 있습니다. 또 다른 요구사항은 이 수업에서 성경읽기 자료를 다루는 4개의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씀하신 내용까지 성경읽기에서 구체적인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런 것을 묻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읽기, 주로 강의 자료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노트북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제가 말했듯이 강의와 수업 토론은 여러분이 다운로드할 블랙보드에 있는 노트를 따라 진행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로 성경읽기에 따라 시험이 치르게 됩니다. 방금 전치사로 문장을 끝냈다는 건 알지만 괜찮아요. 나는 학문적 글쓰기에서 점점 더 많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시험은 주로 다운로드할 노트북에 있는 강의 토론 자료를 통해 치르게 됩니다. 교과서 읽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의도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 중 일부가 수업 시간에 말하는 내용과 겹치는 점에서 의도적으로 교과서의 시험 문제를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퀴즈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퀴즈에 관한 또 다른 사실은 퀴즈가 그 주에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약 3주 동안 퀴즈가 없으면 해당 자료에 대한 모든 책임은 귀하에게 없습니다. 퀴즈는 그 주 동안의 읽기에만 종료됩니다. 제가 명확하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제가 100번 정도 받는 또 다른 질문입니다. 그럼 다들 이해하셨나요? 퀴즈는 해당 주의 읽기에만 해당되며 다른 주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주에 퀴즈가 없으면 퀴즈 읽기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당신이 수업에 올 때 제가 깜짝 퀴즈를 낸다면 이전 주가 아니라 그 주에 대한 읽기가 끝날 것입니다. 좋아요. 그럼 신약의 주요 부분을 대략적으로 다루는 네 가지 시험이군요. 첫 번째 것은 복음서와 일부 배경 자료에 있을 것입니다. 이 수업의 첫 주 또는 두 주 동안 우리는 주로 신약 성경의 배경에 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신약 성서는 진공 상태에서 탄생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탄생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거나 적어도 신약 성서가 자주 반응했던 많은 역사적, 문화적, 종교적 운동과 종교적 흐름의 말미에 생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주 동안 신약 성서의 책들을 통해 작업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하는 데 시간을 할애할 것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시험은 일반적으로 복음서에 있는 내용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과 바울의 서신을 거쳐 마침내 요한계시록으로 끝날 것입니다. 강의 계획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일주일이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가 없습니다. 많은 것은 우리가 자료에 얼마나 빨리 도달하는지, 눈이 내리는 날이 있는지, 내가 뒤처지는지, 얼마나 이야기하고 질문하고 싶은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적어도 시험을 기대할 수 있는 주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아마도 배경과 복음서에 관한 5주 말에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시험을 예상하기까지 대략 5주에서 5주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 몇 주 더 시간을 두고 더 많은 자료를 검토한 다음 일을 다루는 또 다른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 수업에는 그중 4명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네 가지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최종 시험도 있을 것입니다. 비록 위 네 가지를 바탕으로 했지만 기말고사는 이전 시험에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정보나 자료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의 시험에서 문제가 없다면 기말고사에서도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적의 대부분은 6개의 시험과 6개의 퀴즈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독서가 이를 알리고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수업에 대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매년마다 추가 크레딧에 관해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추가 읽기, 추가 쓰기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대해서는 추가 크레딧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몇 년 동안 하고 있는 일 중 하나는 채점 및 기타 작업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 수업의 조교가 몇 명 있다는 것입니다. TA 중 한 명이 네 번의 추가 신용 검토 세션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제 추가 학점 세션이 결정됩니다. 나는 그녀를 만나야 하며 그런 일이 언제, 어디에 있을 것인지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네 가지 시험이 있기 약 일주일 또는 적어도 며칠 전에 발생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중 네 개가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험 공부를 위한 복습 세션이 될 수도 있고, 질문이 있거나 토론하고 싶은 특정 주제에 대해 더 자세히 논의하는 데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각 시험에 대한 검토 세션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 그런 용도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중 4개가 있을 것이며 그것이 추가 크레딧이 될 것입니다. 그중 한 곳으로 가서 추가 학점을 받을 수도 있고 네 곳 모두 가서 더 많은 추가 학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추가 크레딧에 대한 또 다른 점은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시간을 공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대개 저녁이나 밤에 발생합니다. 분명히 낮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날짜가 언제인지, 일정을 계획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인지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묻는 또 다른 한 가지는 당신이 그 행사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타나서 앉아서 책을 읽거나 낮잠을 자거나 컴퓨터에서 놀지 마십시오. 이에 대한 크레딧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 학점을 받으려면 수업, 토론 또는 질문 제기에 참여해야 하며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토론 세션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면 최종 성적에 추가 학점이 표시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시험을 치고 그 점수를 돌려받았는데 추가 학점은 없고 추가 학점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나는 당신이 학기 말에 얻는 모든 추가 학점을 합산하여 당신의 성적에 반영할 것입니다. 따라서 참석하기로 결정했다면 시험에서 그것을 찾지 마십시오. 다시 말하지만 완전히 선택사항이지만 추가 학점을 원하시면 저에게 추가 내용을 읽거나 쓰라고 요청하지 말고 검토 세션에 참여하세요. 그것이 이 수업의 추가 학점입니다. 한 가지 더 진지하게 말하자면 우리 수업이 힐데브란트 교수에 의해 촬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문제와 수업 시간에 여러분의 컴퓨터에서 재생되는 문제를 확인하기 위한 메커니즘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가 이 작품을 찍는 데는 다른 이유도 있다. 하지만 가끔은 조금 돌아다닐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따라갈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 학기마다 학생들이 와서 누군가가 컴퓨터를 하고 있어서 귀찮았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은 수업에 컴퓨터를 가져와서 메모를 하거나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게임이나 그런 걸 하고 싶으면 하세요. 여기서는 하지 말고 그냥 방에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과 동료들을 존중해 주세요. 당신이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다면 당신 바로 뒤에 주의를 기울이려고 노력하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게임을 하고 싶거나 이메일을 보내거나 페이스북 등에서 놀고 싶다면 계속하세요. 하지만 방에만 머물고 여기 수업에서는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정말로 주의를 기울이고 싶어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에 의해 주의가 산만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보, 메모를 다운로드하고 메모 등을 할 수 있도록 컴퓨터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은 없나요? 내가 지금 말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이 없는 한 이것이 제가 말하고 싶은 전부입니다. 돌아가서 강의 계획서를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데이비드 메쇼썸 박사의 신약 역사와 문학입니다. 1강 강좌 소개 데이비드 매튜슨 박사